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꽉 채워주셨군요. 그런데 이런 데 나오면은 사람들은 좀 당황하고 떨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한 다음에는 그 어느 장소에 가도 떨리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의 큰 웃음 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그 표정들을 보니까 그 누가 나와도 여기서 떨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또 놀란 거는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사진이나 또 이렇게 강연하시고 뭐 설교하시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얼굴로 제가 뵀거든요. 근데 이렇게 뵀더니 너무나 인자하시군요. 예, 아유. 예,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분들이 젊은 분들도 보이시지만, 우리 이 시대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또 기성 세대의 이 모범을 항상 보이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그 역군들, 이런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뭐를 했는지 아시죠? 제가 뭘 했던 사람인지 KBS 9시 뉴스 앵커를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하던 당시에 시청률은 평균이 20%였어요. 정확하게는 19.9%. 3년 동안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시청률을 전부 다 눌러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9%니까 20%죠. 그런데 그때 가장 높았을 때는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태풍 전야, 내일 태풍이 옵니다. 뭐 이런. 예고 방송을 할 때 30%였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20%만 봐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면 1천만 명이 매일 밤 보는 그런 이제 방송에 출연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생 역전 끝에 저는 이제 정치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정치의 길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는 그러니까 방송 또 언론 분야입니다. 거기에 23년 동안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상황을 비롯한 민주화 또 자유화 뭐 이런 것의 지수 같은 것을 좀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가 과연 그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있는 언론들은 정당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딱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보수 우익 쪽에 이제 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해도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좌표, 우리 당이 무엇을 놓고 가고 있는지 또 새롭게 리더십 선장이 된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분 제가 직근에서 같이 이제 모시고 있다는 말은 그렇지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관심 있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연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우파를 잘 인도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본 것을 좀 말씀드릴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제 얼굴 보면서 뭐 KBS 9시 뉴스에서 많이 봤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저 막말하는 애 왔네 막말. 막말하는 정치인 왔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말을 해도 돼요. 막말을 해도 됩니다. 저는 야당의 제일 야당의 대변인입니다. 제일 야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정부와 대통령 또 여당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욕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거 하라고 저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비판하고 대통령 부인도 비판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들이,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거를 했지 그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투표를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왜 혼자서 대통령이 타는 1호, 1호기,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무슨 행사에 참석하고 그럽니까?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는 CEO들, 유수기업의 CEO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것도 감추려고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눈빛 맞추고 합니까? 그런 권력을 우리가 그 부인께 드린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시원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야당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왜냐? 이 내뱉는 말이 너무 아프거든요. 메시지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신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메시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메신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헛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억울했던 거 이런 것을 보시면 야 정말로 이건 잘못되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연수구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하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중앙에서 맡은 저의 직함이 28개가 있어요. 뭐 대변인도 벌써 당대변인, 다음에 당대변인 말고 또 원내대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했죠. 저 정책위 부의장도 했죠. 뭐 여러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세보니까 28개예요. 28개가 돼가지고 언제 너무 힘들어서 민주당 의원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래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뭘 하길래? 그래서 원내 부 대표도 하지 대변인도 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무슨 원내 대표 같은 원내 부 대표 같은 걸 해요. 원내 부 대표 같은 거는 초선한테 줘. 초선한테. 제가 초선인데 초선인 줄 모르고 한 제3선쯤 되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초선치고는 열심히 일하는 초선 의원입니다.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이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KBS 9시 뉴스 앵커를 3년 동안 했고 다음에 워싱턴 특파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KBS에 1991년부터 들어가서 정치부, 사회부, 다음에 이런 기자들을 했습니다. 요 직전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더 유명하게 만든 이 세월호 악마의 웃음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월호가 났는데 대통령 대변인이 나오더니 악마의 짓을 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직접 보시죠.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동원이 가능한 인근의 모든 구조 선박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도록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셨지만 아까 이걸 이제 오케이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들으셨죠? 지금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빨리 가서 구조를 하라.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엔진실도 뒤져라. 특공대도 투입을 하라 하고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위에 보시면 오케이 버전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걸 읽는데 몇 번을 틀립니다. 틀릴 수 있죠. 한 번에 쫙 나가면 좋은데 몇 번을 틀리면은 그건 NG고 오케이 이거 이렇게 틀리면 아 다시 합니다 이런 다음에 오케이 해서 잘 나갔으면은 자 이걸로 내시죠. 이게 오케이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틀린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NG 버전이라고 해요. NG는 no good. 그래서 NG입니다. NG 버전.
네. 오늘 오전 진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자, 여러분도 웃으셨어요. 여객선을 여객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객기래요. 그러니까 여객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뭐라 그랬냐면 여객기랜다. 그런 다음에 하, 난리 났네. 이러고서 다시 읽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웃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카메라 세팅될 때까지. 이게 무슨 죽일 일입니까? 아니 무슨 죽을 일인가요? 자,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이거 보시죠? 이거 여러분들 아까 기억할 수도 없었어요. 싹 지나가가지고. 근데 요 부분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잘 들리던가요? 여객기 뭐 이런 뒤에 뭐라고 들리던가요? 잘 안 들리죠?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밑에다가 난리 났네 하하하 이것만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웃는 거 밑에다가 이 저기 뭐야 아나운서 저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때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틀어요. 그러니까 밑에 난리 났네. 하하하. 난리 났다는 건 지금 무슨 난리가 났다는 거죠? 혼잣말로 여객선을 여객기라고 그래. 바쁜데. 이래서 제가 혼자 아유 난리 났네. 이러고선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하 웃으니까 제가 한번 웃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큰 소리로 난리 났네. 다음에 밑에다 자막을 쳐가지고 하하하. 이런 다음에 이거 악마의 웃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악마로 보는 거죠, 악마로.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 악마 여기 왔네, 이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오이고, 악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니, 제가 5천만 명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한번 나가면은 이것만 나갑니까? 계속 나의 정적들은 계속 이걸 틉니다. 예? 이거 보시라고, 어? 세월호 때 사람들 죽어갈 때 이렇게 웃던 놈 이걸 찍어줄 수 있냐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 순간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린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웃었다고 해도 그때는 9시 반인데 10시쯤에 제가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일보를 받고 대통령께서 빨리 가서 저 뭐야 브리핑을 하라고 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YTN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됐다고 2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아유 다행이네. 그 사람들 죽은 줄 알았더니 애들이 다 구조됐다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10시예요. 그거를 놓고 죽어가는 걸 알고선 저렇게 웃던 나쁜 놈이 있냐고 하면 이거는 공격이죠. 좌파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보셨죠? 그 기자들이 있는 거. 기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경향, 한겨레, 또 오마이뉴스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매체의 기자들도 있었죠.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이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대통령 탄핵 때.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이거는 NG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NG는 쓰레기통에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 야 뭐 있나 봐라 이래가지고 요 한 2, 3초를 아니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억울해가지고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이거 아 오케이를
네. 오늘 오전 진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다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될 때까지 이거를 악마의 웃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페북의 막말 논란 요즘에 난 거, 페북, 페이스북에 막말 논란 난 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이 중에서 뭐가 막말인가요? 자, 제가 그 사람들 돌아가, 거기서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안 슬펐을 것 같습니까? 안 슬퍼가지고 이런 거 썼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가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이렇게 붙이면 앞에 있는 건 종속절, 뒤에 있는 건 주절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종속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인들이 찬물 속에 빠지면 골든타임이 3분이냐? 그 다뉴브강 물이 빙하가 얼어가지고 녹으면서 나온 물이라고 해요.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다음에 비가 왔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밤이었어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물을 먹으면 석 달을 산다고 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한 20일 살 수 있대요. 공기가 없으면요. 3분이에요. 물 속에 빠지면 공기가 없는 겁니다. 박찬호, 다음에 해녀분들, 이런 분들은 뭐 4분, 5분, 6분까지도 물 속에 있어요. 그분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다 써놨어요.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그건 저체온증으로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들어갔다, 어우, 차가워 하는 냉탕이 몇 도인지 아세요, 혹시? 19도예요, 19도. 19도 물이 차가운 겁니다. 다음에, 어디에요? 그때, 우리 뭐, 천안함이었을 때, 그때 물의 온도가 4도라고 그랬습니다. 4도는 냉동실의 물이에요, 냉장실. 냉장실이 4도예요. 그럼 들어가서 숨을 쉰다고 해도 이 저체온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쓴 겁니다. 왜 썼냐, 저걸. 밑에 그 때문에 썼어요. 너무 억울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 청해함, 그,에서 소말리아에서 일하고선 돌아온 해군 장병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 저 여기 다녀왔어요. 여기서 웃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 순간에 혼줄이 그냥 뻥 뚫어져가지고요. 줄이 배사고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밧줄 끊어지는 겁니다. 빵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자,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보고 싶은 아들 나라에 맡겨놨는데 3년 만에 왔는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거기 좀 와야죠. 오셔야죠, 좀.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3년 있다가 왔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 뉴스에 뭐가 나갔습니까? 막걸리 드셨어요, 막걸리. 이거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에 저쪽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정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민방위 복을 입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브리핑을 몇 번을 했습니다. 예? 뭐 어떻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급기야. 그 다음날인가 세월호 구조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빨리 가세요, 지금. 지금부터 중요한 건 속도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안에 저기 진정성이 0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는 일이죠. 아니, 무슨 헝가리가 미사리 옆에 있는 동네입니까? 아니, 무슨 다뉴브강이 한강이냐고요. 한강에 빠졌어도 지금 가서 구해하려고 해도 못 구합니다, 지금. 한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강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빠져서 이렇게 구조를 기다려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뭐 잡고 있으면은 헝가리에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3분이면 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기서 지구 반바퀴 가야 돼. 전 헝가리 가보지도 않았지만 지구 반바퀴 8,00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김포공항인지 뭐 저 가야죠. 차 타고 가야죠. 기다려야죠. 타야죠. 예? 이게 쭉 올라가야죠. 한참 있어야죠. 내려야죠. 거기까지 또 차 타고 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걸려가지고, 며칠은 아니겠지만 하루 걸려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지금부터 중요한 건 속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분통이 터졌으면 이런 걸 올려놨겠습니까? 예?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다. 이건 다 쇼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를 했더니 기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저 막말을 하셨냐. 그래서 도대체 무호가 막말이냐. 그랬더니 이 막말이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절은 밑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위에 것만 써놔요. 민경욱이 이 골든타임을 3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가족들, 그 사람들의 생활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슴 아픈 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분은 그 가슴 아픈 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슬픔을.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거를 그럴까? 왜 그렇게 저기 뭐야, 반응을 크게 낼까?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 팩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뭐 좌파 때리는 남자, 뭐 팩맨입니다. 이러는 우파의 이제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켰다 이거예요. 들켰다. 이게 세월호 같이 막 그 희생자가 나올 때 그거를 이용하는 특징을 가진 좌파들이 이번에도 한번 상을 차려보려고, 제사상을 차려보려고 했는데 그 제사장에다가 민경욱이 이성과 과학이라는 죄를 뿌렸다. 예? 이거 사람들이 울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야, 3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이 난리가 난 거다.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사상한테 죄를 뿌려가지고 얘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노란 옷 입고 강경화도 갔어요. 강경화 외무장관도. 가서 이 죽음 너희들은 봐라. 세월호 때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는 이렇게 가서 해.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 쇼를 한참을 준비를 했는데 민경욱이 딱 쟤를 확 뿌리면서 무슨 얘기야 지금 너희들 다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팩트로 폭격을 했다. 팩폭. 팩폭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유 예. 죽음은 슬픈 겁니다. 누구의 죽음도 슬픕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을 우울증에 걸렸어요. 택시만 타면 울었어요. 크게.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금요일날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깜깜한데 손을 잡으시더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죽기엔 참 좋은 날인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죽으면 토요일, 일요일 장사 지내고 너는 월요일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니? 이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저기 저 아들의 방송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는데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뭐 다른 분들 돌아가시는 걸 봤지만 부모님, 엄마가 아버지님 돌아가시는 걸 때문에 1년 동안 울면서 다녔어요. 막 울면 9시 뉴스 앵커하니까 기사분이 보시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막 울면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다 슬픈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고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걸 언젠가는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망언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철렵질. 제가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국방 정서 비공감의 태도로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 잘했죠? 예. 불쑤시개 집혀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 놓고는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 여러분 철렵 아시죠? 근데 젊은 기자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철렵이라는 게 뭔지 모른 거예요. 철렵은 내천자에다 사냥할 엽자인데 물고기 잡는 거죠. 예, 이 개울가에 가서 솥 걸어놓고 투망질하고 그래서 놓고 한쪽에서는 수영하고 이러다가 끓여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철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렵자에 이 산행할 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무서운 얘기구나. 거기다 질까지 썼다. 낚시질 할 수 있어요. 철렵 무슨 좋은 걸 떠났다고 제가 철렵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합니까? 철렵질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말 막말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연이은 막말이라고. 자, 이게 왜 썼느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싸움하면 야 싸우지 마 이래놓고 해야지. 자기가 이간질해가지고 싸움을 붙여놓고선 막 붙으면은 말릴 사람 생각하라고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살아오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 생각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부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충일 날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김원봉은 6.25 때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김일성한테 죽었는데 왜 죽었냐? 나쁜 짓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 다툼 끝에 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숙청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김원봉, 6.25 때 우리 많이 죽여가지고 그걸로 북한의 훈장을 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다른 날도 아니고 현충일 날 거기 지금 누워 계시던 영령들이 다 혼나가지고 아니 화가 나가지고 다 일어나셨을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 제대로 된 분입니까? 전 제대로 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막말 아닙니까? 그렇게 막말을 해가지고 지금 좌파 우파를 그냥 우리 국민을 싸움을 막 이념 논쟁을 막 시켜놓고 그렇게 그냥 우리 열불 터지게 해놓고 여름이라고 덥다고 북유럽으로 순방을 가요? 아니 북유럽에 무슨 외교 현안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을 가셔야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야죠. 미국 가니까 1분밖에 안 주고 예? 아니 지금 만나자고 그러는데 1분밖에 안 만나주고 정상회담 1분밖에 안 했잖아요. 일본 좀 만나자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얼마나 또 그랬어요. 징용 보상금을 너희들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도 내게 할 테니까 제발 한번 좀 만나줘 그랬더니 안 돼 이랬잖아요. 거부당하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10끼 중에 8끼를 혼자 밥을 드셨어요. 혼밥 외교를 하고. 아니 이런 분이 북유럽은 무슨 북유럽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썼죠. 이거 불수시계 집혀서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고 놓고 철렵질 내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 홀로 내과에 몸 담그러 간 격이다. 막말 아니죠? 김원봉이 나왔으니까 김원봉이라는 사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분홍의 아들로 출생을 했고 의열단 조직한 공로가 있어요.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취임을 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한 사회주의 정치인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이고 북한 초대 내각 국가검열상이라는 엄청난 검찰총장 보다 더 높은 그거와 안기부장을 합친 것과 같은 국가검열상을 했고요. 국가위원회 평북도 정권 대표 1950년 6월이에요. 1952년 5월에는 국가검열상 노동상 임명됐고 6.25 전쟁 공훈으로 북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52년부터 58년까지 노동상 노동부 장관이죠.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1958년에 김일성의 예남파 제거 때 숙청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훈장 주라고 난리치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 훈장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무리 좋은 짓을 했어도 북한 정부 수립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법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 훈장 못 주게 여러분도 막아야 되고 저는 국회에서 막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 이 중에서는 도대체 뭐가 막말이에요? 이 중에서는 도대체 뭐가 막말입니까? 이것도 막말이라고 난리쳤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농담이라고 막 난리쳤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야, 이게 뭐가 막말, 여기서 뭐가 막말, 나, 도, 피, 오, 르, 해, 안, 관, 광, 하고 싶다. 13글자인데, 13글자 중에 도대체 뭐가 막말이야? 이랬더니, 관광이 막말입니다. 야, 왜 관광이 막말이냐? 이랬더니, 대통령 순방을 관광에 비유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자,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외교 순방을 가야 될 현안이 없는데 이제 그리로 가셨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아주 좋은 칼럼이 났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십니까? 버킷리스트는 바켓을 버킷이라고 그래요. 바켓을 이렇게 올려놓고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야 줄을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 그건 좀 하고선 죽자 이래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적어놓는 거예요. 바켓에다가 1 요거는 하고 2 뭐 맛있는 거 먹고 3 이렇게 해놓고선 바켓을 보고서 다 했으니까 자 알았어 이제 올라가가지고 땅 차면 자기가 확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것 예? 그런 소원 이런 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말이 되겠네. 자 이건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을 지금 엄청나게 다니는 것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부인 할 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보자. 이런 거를 그냥 버킷리스트로 해놨다. 그러니까 여름엔 더운데, 그러니까 여름엔 추운 데로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라는 중앙일보의 글이 나온 거예요. 그 기자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언론의 사명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했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했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오마주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오마주는 뭐냐면 그게 영어로는 homage 해서 H-O-M-M-A-G-E 존경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어로는 오마주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자기가 무슨 좋은 글을 읽고 그러면 뭘 남기는 거예요. 한글 딱 남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남기는 글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만든 노래입니다. 뭐 이런 걸 오마주라고 합니다. 저거는 제가 그 중앙일보 기자 그 칼럼을 멋진 칼럼을 쓴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오마주에 존경의 표시를 한 글자를 올린 겁니다. 그 사람 뭐라고 썼냐? 베르겐이라는 핀란드에 가면 베르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그 피오르가 옛날 우리는 피오르드 해안이라고 했는데 그쪽 발음으로 D는 묵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피오르 해안이라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육지까지 들어온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답니다. 그거를 한 시간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게 가는 코스로 이번에 그 북유럽 가서 그 코스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부인이. 그리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무슨 이런 노래. 한 그리크의 생가가 있는 거기까지 배를 타고 피오르 간다 이거예요. 베르겐이라는 곳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북유럽에 도대체 뭐 하러 가냐? 다음에 인도에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말이야 전용기 1호기를 타고 어떻게 저 인도를 갈 수 있느냐 부인이 혼자서 같이 가면 따라가는 것도 뭐한데 그런 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썼어요. 나도 피오로 관광하고 싶다. 그랬더니 막말이래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막말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말이라고 도대체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거 저 여당 대변인이 그러던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걸 새벽에 썼어요. 새벽에 이렇게 썼는데 오후가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랬더니 아니 대변인 왜 이렇게 막말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뭐가 막말해? 누가 막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당 대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막말이라고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나도 PO로 해안 광고하고 싶다. 아, 이거는 막말이 아니네. 저기서 막말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대변인 이건 막말!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와가지고 너 왜 막말했어? 이렇게 지금 저기 우리의 이 언론 지형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예? 언론이 지금 이제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언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남정호 기자입니다. 여기 보면 뭐 노르웨이 서해안에 베르겐이라는 그림 같은 도시가 있다.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새파란 바닷물이 넘실대는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는 속내의 피오르의 심장부다. 누구든 이곳에 한번 오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게 된다. 이거 쭉 나와요. 이런 데를 왜 가냐? 지금 뭐가 있냐? 다음에 보면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개운치가 않았다.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 거기는 아무도 못 간대요. 다 닫아놔가지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줬대요. 보라고. 허왕후 공원 착공식에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 어? 2002년 이시호 여사가 혼자 방미한 적도 그러면서 있다고 강조를 했다. 하지만 그 김정숙 여사는 바로 넉 달 전에 문 대통령과 인도에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은 왜 또 가요? 혼자서? 예? 남편이 일하는 사이에 인도 정부는 그를 세계적인 유적인 후마윤 묘지로 안내했다. 당시 김 여사는 시간이 없어서 타지마할 전신인 이곳에 왔다면서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 이거는 관광객이 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걸 썼어요.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피오르에 대해서, 피오르 해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막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대변인 얘기를 한번 또 시비를 걸어봐야 되겠어. 이거 막말이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말이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중앙일보 칼럼 읽고 쓴, 내가 그 글을 읽었다는 오마주야. 이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갖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 엄청난 글을 쓴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영부인을 가지고 막 욕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놈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건 민경욱의 논평과 똑같다. 초질이다. 나쁘다. 이런 걸 왜곡하면 되느냐 하면서 이 전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한 아주 희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기사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 오후 2시에 불이 나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오후 3시에 났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정정합니다. 3시에 났는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건 기사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자기의 인생관, 철학, 세계관, 자기의 글솜씨 이런 모든 게 녹아있는 글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언론사에 없는 언론 탄압이에요. 예? 아니 무슨 수식 계산했는데 틀려가지고 그걸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름다운 걸작품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가지고 다시 그리라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 사람들 정말 정신없다. 이렇게 막 가도 되나. 아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썼어요. 강력히 요청한다. 근데 더 슬픈 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 있었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차관 보로 있었어요. 1급이니까. 차관 보인데 청와대에서 딱 한 사람 다 갑이에요. 슈퍼갑. 청와대에 내가 청와대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행정부에서는 1등이에요. 1등. 어디 끝바라보다 이겨요. 검찰도 이기고 다 이겨요. 군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런데 거기에 을이 한 명 있어요. 대변인입니다. 왜냐? 대변인은 기자들의 밥이에요. 제가 기자였잖아요. 기자들에게 모든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기사도 제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모시는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있을 때 그러면 저는 죽어요. 당신이 지금 미쳤냐?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없으시다. 한번 우리한테 맞아봐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지면을 통해서 그냥 막 욕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말이야. 대변인은 원래 나쁜 놈이고, 어? 뭐 국정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걸 며칠 써요. 그럼 우리가 살살 빌어요. 아,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우선, 아, 우리가 그때, 어? 무슨 뭐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대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나갔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볼 때, 언론기관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글이 나갔어요. 다음날, 드디어! 여기 해당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게 슬픕니다. 지금 언론이 장악된 거예요. 장악되지 않으면 기계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 탄압하는 겁니까? 라고 싸우는 것이 기자들의 기계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중앙일보가 지금 막 욕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 장악이 됐어요. 무슨 KBS, MBC, YTN, 뭐 연합통신같이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곳,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좀 공포정치예요, 공포. 그래서 괜히 잘못 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도, 그리고 이거 아까 이 기사 있죠? 이 멋진 기사. 기사가 이 주소를 알면 들어가는데 이 해당 언론의 그 홈페이지에서는 사라졌어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치면은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서는 못 찾아요. 누르려고 그러면 꽤 없어졌어요. 전에는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공중파라든가 언론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KBS도 일주간 한 주간에 시청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라고 그랬는데 평균이요. 더 높은 적도 있어. 그런데 지금 9%로 한 자리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그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고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 취업 관련한 일이 요즘에 핫한 얘기입니다. 어저께 일어나고 그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황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학점도 엉터리고 학점이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 졸업해서 회사 원서를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는 서류 심사에서 그냥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서류를 통과한 나머지 5군데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다 최종 합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신문사 영자신문반 편집장을 하고 다음에 동생과 인터넷으로 장애 학생과 장애 없는 학생들이 친구를 맺게 하는 결연 행사를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그랬다. 또 축구를 좋아해서 대학 때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서 리더가 됐다. 황 대표는 입사 면접을 볼 때 스펙이 영어는 토익 점수가 800점 정도로 낮지만 제가 이런 건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합격을 시켰다고 한다. 라며 면접 심층 심사를 해보니 되더라. 그러니까 좀 떨어진 것 같아도 다른 일, 그걸 이제 특성화된 역량이라고 합니다. 특성화된 역량. 그 기업에서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그 지옥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서 한 얘기입니다. 선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랬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에게 강연한 것인가 아니면 무스펙으로 누가 무스펙이라고 그랬어요? 스펙이 좀 낮다고 그랬지. 무스펙으로 KT에 입사한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을 해명한 것인가.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그도 아니면 청년들의 염장을 지른 것인가? 조금 이따 얘기하려는데 염장은 누가 제대로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 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2년 동안 30% 올리고 주 52시간 노동제하고 근로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있던 저기 뭐야 경제가 다 죽으니까 유능한 청년들도 지금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수로 만들어버린 건 누굽니까? 바로 이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염장을 질러놓고 염장을 어디다 염장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저기 뭐야 할 수 저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건데 염장을 지른대요. 바른미래당은 또 바른미래당 황 대표의 청년에 대한 이해가 참담한 수준이다. 황교안 아들, 황교안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스펙이 되는 세상에 청년을 기만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 요즘에 말해도 됩니까? 아, 뭐 쓰겠네. 하지만 그걸 되게 덥거든요. 대개는 황교안 아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마 저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 청년 실업과 관련해 실언하면서 한국당 주도로 무슨 경제청문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한국당 태도는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며 특혜를 받았던 정유라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청년들의 상처에 생수금을 뿌리고 있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나 속상한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당인 줄 아나? 우리가 한마디 하면 이게 다 야당들이에요. 야당. 민주당하고 야당들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 민주당은 아니겠지만 야당들이 지금 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최저임금제도 2년 동안에 30% 올려가지고 난리 난 거, 예? 52시간 다음에 김정숙 여사 저기 간 거 이럴 때는 입 뻥끗도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집권할 걸 알게 알았나? 미리 우리가 집권한다는 걸 알고 저기 우리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아니 민주당 지금 이중대 경쟁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들이 여당을 견제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나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를 여당인 줄 알고 그냥 입만 뻐끗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못된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황교안 대표가 숙대생들에게 스펙보다는 원하는 기회에 습지로는 특성화된 역량, 이걸 쌓아라. 라고 조언을 하면서 그 예를 아들을 들었더니 정의당에서 느닷없이, 야, 스펙도 없으면서 KT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렇다고 황 대표 아들이 부정 채용된다, 된 거라고 한다. 황 대표가 강조했던 이 특성화된 역량 이걸 강조한 건데 그건 쏙 빼고 지금 스펙이 없다고 얘기를 논리를 끌어가는 게 맞냐. 특성화된 역량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그 단어는. 그리고 그 아들이 KT 말고도 삼성에도 붙었어요. 다섯 군데가 거의 KT 수준의 대기업들이에요. 그중에 그래도 공기업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KT 말고도 최종 합격한 나머지 유수기업 대기업 네 곳도 황 대표 아들을 부정 채용시킨 거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의당은 이게 잘 안 보이면 난독증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독해력 공부를 좀 해라. 이게 국어책도 있고. 그랬더니 이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팠던 모양이야. 그 부대변인이라는 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 발화자를 건드려서 메시지를 뭐 약화시키려는 작전이냐. 존경을 받으려면 말본세부터 고쳐라. 이 사람, 버릇없게. 참네. 말본세는 당신이 고치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일자리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돈을 막 주면은 그걸로 성장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저기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이 시도할 때 그 뜻은 선할 수 있어요. 정말로 100번 우리가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처음에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자, 이제 밑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못 사는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올려주면 그분들이 라면 드실 거 짜장면 드시고 곱빼기 드시고 이럴 수 있다. 그러면은 짜장면 집이 잘 되면 뭐 밀가루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결정을 할 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아시죠? 멕시코. 멕시코는 산유국이에요. 그러면 멕시코가 외화벌이 수출을 하는데 1등, 외화를 벌어들이는 1등 산업이 뭘까요? 당연히 예. 원유해서 원유를 저 팔아서 돈을 저 외화를 벌겠죠. 그게 1등이에요. 2등은 뭘까요? 2등 뭐 관광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무슨 공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2등은 놀랍게도 미국에서 불법 취업한 사람들이 보내는 돈이에요. 얼마나 많길래? 그 돈이 얼마나 많길래? 불법 취업해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집으로 보내는 돈이 전체 외화 획득의 두 번째 수단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최저임금 이렇게 주면은 올려주면은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이걸 놓친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올리고 52시간 하면은 옛날에는 이 52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한 18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잔업 수당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법을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갔다가는 자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불법적인, 편법적인 것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1년 동안 일할 거 여기서 한 달 만에 일해요. 일해서 벌어요. 1년 일해서 벌 돈을 여기서 한 달 만에 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잘해줘요. 숙식비를 따로 줘요. 숙식비를 그냥 준다고요.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올려주면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다가 150만 원을 받았다 하고 가정을 하면은 그 50만 원을 가서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그럽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전부 다 보내지.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회사에서 주는 밥 먹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10년 만에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한 5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가서 가게 하나 차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 올리기 위해서 쓴 돈 그거는 국부 유출이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다고 해도 이 결과가 나빠지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없애는 정책만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청년들은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직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탄력 근로제 등 노동 유연성 제고와 AI,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미 최고 대학 유학 지원, 연구 개발 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과 기업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칭도 완화해야 한다. 여기 약간 막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민주당이 멀쩡한 청년을 부정채용이라며 황교안 대표에게 대드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른바 역대급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그 얘기 갖고 얘기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도탄에 빠뜨린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선 그 정책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한테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의해서 재단되는 우리의 말, 우리의 본뜻과 달리 전달돼서 이 우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예를 살펴봤습니다.